믿음 다 같은 말인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잘못된 신앙이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사실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없겠지만, 그냥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따라서 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잘못되거나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참된 신앙이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여기 우리가 읽은 미가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미가서를 쓰였던 그 당시, 미가서 선지자 활동했을 때가 참된 신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 유다 왕국의 막바지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 미가서가 쓰여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행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추억해야 된다. 옛날 성경은 추억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입니다. 구속의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내삶 가운데 이끌어시고 인도해 줬는지를, 그것을 추억하라, 기억하라.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르시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때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런 표현이죠. 괴롭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뭘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했는지 너 자신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그들을 하나님이 정말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종노릇하던 종이었던 그 신분을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셔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어요. 그들이 정말 슬레이브, 그 종이었고, 죄인,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신분이, 애굽에서 단순히 종이라는 그런 신분과 개념은 다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그들이 속박되어서 아무런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죄인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사적인 구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창세기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가 가나안에 있었을 때, 가나안이나 저기 갈대우르에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 가나안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크게 나눈다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이 큰 분기점이 돼요.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똑같다라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이 분명한 구분점이 있듯이 오늘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과거 속에서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 바로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할 곳입니다. 구원을 상징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박당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가르쳐주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 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사건은 5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아 나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 발람 사건 모압 왕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들이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모압 왕이 이제 안 되겠다. 아, 부월의 아들 발람이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시다가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하는 그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까지 막으시면서 봉하시면서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주 가운데 속박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말미암아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저주가 변하여 축복받은 자로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정말 속량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나니 죽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주가 아닌 축복받는 자로 그런 존재로 신분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기업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자가 되었도다 라고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축복을 영원한 기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까지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자로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인해서 수치가 축복이 되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자들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구속의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정말로 죄악을 변하여 수치가 변해서 정말 죄악 가운데서 이 저주가 변해서 축복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사건이셨습니다. 이 긍휼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고 합니다. 이 시딤이라는 것은요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그려져 있냐면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에서 이제 그 모압 지경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바알부월에 부속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과 같이 나옵니다. 음행죄와 우상 숭배죄가 민수기에서 그 하반부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장소 수치의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이라는 장소에 이 시딤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행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완전히 수치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이방 여인들과 성적인 음행을 저질러 이런 아주 수치의 장소가 시딤이라는 곳이죠. 그런 시딤이었는데 문제는 이 시딤에서 수치의 장소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길갈은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요단강을 도하고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이제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하신 그것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거기서 이제 열 기둥에 열두 개 이제 돌을 거기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길갈에서 그 요단강 중간에도 세워놓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상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딤을 떠나서 길갈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수치의 장소로부터 떠나서 길갈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의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한번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실패했지만 수치스러운 과오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그 수치를 변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도달할 수 없는 정말 요단강이라는 그때는 정말로 요단강에 물이 범람했다고 하는 그 요단강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도하하고 건너서 길갈까지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음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시고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 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사랑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여기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사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인해서 구속받았느냐를 깨닫고요. 그 두 번째 봐서 모압 사건 그 여기 두 번째 이제 발람 선지자를 동행했던 것은 이건 수치를 변화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변하여 수치가 변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은 구원받은 자로 축복받은 자로 영적인 신분의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길갈에서 이 시딤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넘어서 이런 곳에서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인 지역의 길갈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은 바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추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을 지금 리마인드 시키고 기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을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처음 시발점부터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런 삶과 같은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렇게 점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며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길갈의 사건을 체험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을 바로 요단강 도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참된 신앙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을 과거를 추억해야 돼요. 과거 그냥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과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구속의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과거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어떤 상태에 놓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6절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 바로 거짓되었던 거짓 믿음 중에서 특별히 외식과 형식과 잘못된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는 뭐였냐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와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현재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 속에서 과거를 기억해 주셔서 과거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 내가 어떤 현재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 현재 상태를 잘 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6절에 보면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런 거짓된 믿음을 버리라,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라, 외식적인 믿음을 버리라, 그리고 잘못된 열심을 버리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보다도 이 사람들이 사로잡힌 것은 무엇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되겠지.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잡아서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겠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무엇이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 어떤 타성해져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어떤 요소를 내가 만족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거를 다 했다, 이 정도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갈까라고 하면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질문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질문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 신앙관,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요. 그것이 그 잘못된 신앙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였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아주 많이 반영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예배를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태도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잘못된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되어져 있는가. 여기서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합법적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레위기에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드리라, 이건 굉장히 합법적이고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자가 없는 완전한 그러한 제물입니다. 제사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앞에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반문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예배적인 형식적인 것에만 충실하지 그 예배, 그 제사 이면에 그들의 마음과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한 이면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그 예배에 대한 제사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와 형식은 중요시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순종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요소만, 그런 모습들만 보여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식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을 하나님 앞에 갖추어서 예배 드릴 때 그 이면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세를 보십니다. 그 자세가 합당하지 않으면 암만 바른 형식이 됐다 하지라도 하나님은 열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그 시편 51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아마 목사만큼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저보다 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갖는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또 한번 어떤 측면에서 형식주의적인 거, 외식주의적인 것을 버려야 되느냐. 외식적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천의 수양이라면 얼마나 많은 그런 양이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thousands of ram and with 10,000 rivers of oil.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 제사 때 이런 천천의 수양을 바치고 또한 제사 때 드려질 그런 어떤 기름 같은 것을 드리는데 이러한 이 정도 엄청난 방대하고 엄청난 양의 이런 기름이나 양 수양 이런 걸 뭘 상징해요? 양적인 거, 보여지는 거, 최상의 것이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제사는 그 예배는 최상의 것이에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최상의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최상의 것이고 제일 많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동기나 내면과는 관계없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형식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 거에든 관계가 없으시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과시하는 그 정도의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는 바로 그런 데까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정말 보이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할 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세가 두려운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과시용으로, 내세우는 용으로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봉사나 헌금이나 이 모든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십일조 하는 거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십일조 하시고 헌금하십시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과시용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봐주겠지.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신앙의 사람이야, 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방대한 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믿음의 신앙인인 것이 분명해.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인정받으려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린다면 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마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시면서 세 가지의 신뢰를 듭니다. 구제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금식, 기도할 때, 구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이 뭐냐?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이 있다는 것은 벌써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 골방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 너를 나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알아주지 않으려도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행하고 봉사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은밀한 중에 아 이런 거 하나님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 하는 거 이 구제나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정황과 모든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어김없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보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외식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형식주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식적인 그런 모습 많이 뭘 내가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기 보세요.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수많은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세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마다들을 자기 죄 때문에 마다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의 열매. 여러분 이 마다들을 자기 영혼의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제사가 있었냐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는 이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였죠. 자기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맏아들을 죽입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각을 떠서 내장을 이 내장을 다 갈르고 내장인 속을 다 끄집어내서 번제 위에다 태워버려서 자기 맏아들을 그 번제물로 그 몰렉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몰렉 우상 숭배였어요. 자기 아들을 근데 마다들을 바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우상 숭배 중에서 최상의 번제물, 최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몰렉 신에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서 마치 자기들이 몰렉 신에게 드렸던 그 우상 숭배에 젖었던 습관에 젖었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잘못된 믿음인데 잘못된 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다 제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대한다는 거예요. 문제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혼합주의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막바지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전에 막바지에 보여줬던 그런 혼합주의적인 예배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비성서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잘못된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그것은 율법에서 금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말씀에서 금했던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 열정,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가?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인가? 나의 열정인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생각대로 온 열정인가? 나의 생각에서 온 열정이고 생각이고 열심인가? 그렇게 될 때 항상 교회에서 보면 뭐냐면, 자기의 그런 어떤 열정과 열심이 있는 분들은 그 열정을 강요해요. 그 열심을 강요해요. 따라오라고. 따라오지 않으면 또 기분 나빠하시고 또 부딪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없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만약에 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전혀 없어요, 요즘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들 잘 주님 안에서 화합하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열심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 경험에, 자기 생각에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러다 관례상, 전통상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주장하다 보면 나중에 들어보면 이건 전통도 아니고 관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뭐냐면 내가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복음, 자기 복음에서, My Gospel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복음에서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것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잘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이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설사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춰야 돼요. 나의 열정을, 나의 생각을, 나의 열심을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 그것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잘못된 열정과 열심을 계속 주장하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로, 참된 신앙인의 길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한 거 하나 언급하면서 구원의 서정서부터 시작해서 과거로부터 추억시켜서, 기억시켜서 지금의 현재 상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비한다고 하는 그들의 현재 상태를 아주 여실히 적나라하게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된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아야 돼요. 내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보지 못하면 참된 신앙의 길로, 참된 신앙이 가질 수 없어요. 계속 그곳에서 멈추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시작으로부터 해서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제 다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앞으로 해야 될 일, 과거 보여주셨죠. 과거를 통해서 구속, 구원을 보여주셨죠.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죠. 이제는 너가 마땅히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마땅히 그들의 본분, 그들이 해야 할 바를,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건 그 다음 스텝 responsibility,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내게 구하시는 것이, 여호와께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 옛날 성경 공의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은 정의라고 되어 있죠. 정의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저는 먼저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행하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함께 행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동행한다. 그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humbly walking, humbly walk with God 그렇게 되어 있죠.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너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걷는 것이다. 이 행한다는 말은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 동행한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제 다른 이제 그 함께 한다는 말이 표현될 때 동행한다라고 되어질 때 보면 하나님과 걷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여러분 동행할 때 두 사람이 동행할 때 같이 걸어갈 때 자꾸만 내 뜻만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다른 길로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동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친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친구는 A라는 친구는 자꾸만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B라는 친구는 오른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둘이는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절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절대 동행이 안 돼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둘이 뜻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떻게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느냐,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느냐. 동행하기 위해서는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합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합해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막 오른쪽으로 말씀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 싫어요. 그 길 싫어요. 그 길로 가긴 난 싫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을 설득할 때도 있어요. 그치 마치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따라가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의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합하고 연합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동행한다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를 부르신 삶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참된 믿음 가지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형식주의고 외식주의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이 언급되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바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동행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 동행했다는 말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동행했다는 말 노아하고 지금 에녹이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여기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동행하라고 하는 이 뜻이 이 명령 이 권고가 굉장히 의미심중하다는 거예요. 두 시대는 엄청난 시대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6장이니까 초반부니까 완전히 이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유다 왕국이 다 이제 망해가는 그런 마지막 막바지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에녹과 노아가 살던 시대가 동행하기 쉬웠던 시대였을까요? 에녹 얼마 안 있다가 노아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함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고 결국 노아 방주 건립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징계합니다. 멸망시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참된 신앙을 지키기에 정말 어려웠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어요. 거의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히 적대시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그 바로 몇 대 손 이전이었지만 에녹은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유다서에서 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냐면 예언하여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위해 인하여 저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정죄하신다고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삶을 살았던 삶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파했던 삶을 살았던 삶이 에녹과 노아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건립했다고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건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자기의 참된 신앙을 지키기 힘들어요. 다들 안 믿으니까 다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거기엔 기준이 없고 절대적인 진리가 상실됐던 시대였어요. 요즘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믿느냐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적당히 혼자만 고결하고 혼자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없어진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참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에녹과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서 자기의 참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의 신앙, 굳건한 자기의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노아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펠로십을 가졌기 때문에 그 깊은 사귐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국 자기의 굳건한 신앙을 지키고 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혼자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까지 지우고 복음을 전파했던 에녹과 같은 노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옳지 않았던 그러한 잘못된 신앙들이 고침을 받고 회개가 되고 내 자신의 현재 상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귐 교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행을 통해서 이것은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거죠. 그래서 이 동행을 통해서 또한 이 관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또한 표출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 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공의, 인자를 사랑하라. 이 공의와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은 사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국 어떻게 돼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공의를 베풀며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인애라는 말입니다. 신실이라는 말, 충성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변치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결코 실망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긍휼, 인애, 자비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자비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계의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구속받았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먼저 받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자비를 보여줄 수가 없죠. 그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자비를 행한다는 것은 그건 외식이죠. 그건 형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그들의 구속이 어떤 구속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으면 너희들이 구속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너의 처음 사랑이라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된 신앙을, 처음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이 아가페, 하나님 앞에서 이 인애, 인자,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길로, 그 신앙인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며, 말씀 따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자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함이 있습니까? 이 동행함이 이런 열매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왕국이 망해져갈 때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 미가 선지자 정도? 유다 백성들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몇몇 선지자 아니면 아주 극소의 남은 자들이겠죠.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의 그런 진정한 사랑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동행하라고, 에녹과 같이 노아 같이 동행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노아가 동행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완전한 자였더라, 의로운 자였더라, 그리고 당세에 완전한 자였더라.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그 유다의 마지막 시대와 같은 영적인 혼란기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